우리가 읽은 말씀, 전도서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으로, 때를 따라 아름답게 살자. 때를 따라 아름답게 살자. 우리가 이 세상을 한번 살아가는데 아름답게 살아가야 되죠.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답고, 예수님의 향기를 많이 드러내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읽은 이 전도서 3장 1절부터 15절을 상고해 보는 것은 대단한 유익이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전도자 이 솔로몬은 말합니다. 1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일에 다 때가 있고 정해진 기간이 있고 사건들이 있다. 우리에게 많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사건들을 인간이 컨트롤, 통제할 수 없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시간에 따라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타이밍에 따라서 사건이 일어나고 우리는 그 사건을 맞이하면서 살아가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지 못하고 우왕좌왕, 이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인생이 뭐야? 하면서 막연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수많은 사건들 앞에 지치고 곤고해집니다. 그리고 무슨 의미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오늘 말씀을 상고해보고 여기에서 우리가 이 많은 때와 사건들을 만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주시는가? 어떻게 다르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에서는 인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이 일어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땅에 비를 내리는 것도 비가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비를 주신다. 그래서 레위기 26장 4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철 따라 하나님이 비를 주신다. 또 다른 성경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이 주신다. 곡식에게 맞게 비를 주신다. 이처럼 하나님은 비를 내는 것도 하나님이 비를 내주시고 또 전쟁이 일어나게 하고 원수들이 쳐들어와서 그 성을 함락시키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그것을 일으켜 주신다. 또 우리가 아들을 낳고 또 아들을 못 낳고 어려워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자녀를 갖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라가 아들을 낳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사라가 낳지 못하겠을 때 사라가 막 아브라함에게 불평을 했죠. 내가 아들을 못 낳아가지고 내종 하갈이 나를 멸시하는데 내가 이렇게 멸시를 받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그대가 성태치 못하게 하는 것은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라의 그 간구를 들으시고 때가 되매 사라에게 아들을 낳게 했습니다. 또 야곱의 아내 라헬도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도 아내를 그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오랫동안 아들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 라헬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들을 주었는데 그 아들이 요셉이었죠. 정말 훌륭한 요셉. 또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해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이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울부짖었어요.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래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지 해서 한나로 하여금 자녀를 임신하게 하였는데 그 아들이 그 전에도 그 후에도 없는 훌륭한 선지자요 왕의 고문이요 또그 제사장의 역할을 했던 사무엘이었습니다. 정말 훌륭한 그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는 모든 사건들, 인생의 문제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무엇을 할지 모르면서 괴로워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45장 7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라 하였노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도 하고 환란을 가져다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우리 남가주 평화정로교회에서 항상 강조하는 성령님과 더불어서 살아야 돼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무슨 때를 만나든지 무슨 사건을 만나든지 무슨 슬픔을 만나든지 무슨 고통을 만나든지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처한 그 상황에서 여러분을 위로하고 여러분을 용기를 주고 그 고난을 이겨나가게 하고 그 슬픔을 이겨나가게 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우리 주님이 예비해 주신 저 영원한 천국 새 예루살렘과 새 땅으로 나아가게 해주신다. 성령님이 정말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항상 예배는 기본입니다. 예배 드리는 건 기본이고 우리의 온 마음과 우리 영혼을 다 바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기를 즐거워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 읽어야 돼요. 현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기도를 멀리하고 또 성경 말씀을 멀리하고 있어요. 실제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포도송이보다도 달콤해가지고 자꾸 읽고 싶어져야 돼요.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제가 한 모르긴 해도 거의 천 집을 돌았을 거예요. 우리 평화의 소식과 CD를 가지고 이 지역에 라브라 하이츠와 로렌 하이츠와 그리고 위테어와 이 라브라와 저 산동네 그 웨스트리츠와 그리고 카운트리 힐 사이즈와 그리고 플러튼과 그리고 저 나미라다 지역까지 딱 돌았는데 참 집들이 좋아요. 그 넓은 집, 그 안락한 집, 그 평화로운 집에서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기도할 수 있다면 성경을 읽을 수 있다면 그 집은 정말 축복이 넘치는 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영과 육이 또 범사가 물질까지 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성경 읽기를 사모하세요. 그리고 기도하기를 즐거워하세요. 그러면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셔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고난을 당할 때나 행복이 올 때나 부자로 살 때나 가난할 때나 항상 기쁘고 여러분을 알고 형통하게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범사에 기한이 있는데 때가 있는데 그 때의 시작을 뭘로 시작하느냐? 인간이 태어날 때로 시작합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2절을 보세요. 시작!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때를 시작하면서 인간의 태어남과 인간의 죽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관할하십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이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저희 아들만 해도요, 우리는 정말 기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주셨으니 선물로 주셨으니 이 아들을 잘 키워보자 이런 마음으로 기쁘게 키웠는데 얼마나 우리에게 큰 선물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아기를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뜻하지 않게 하나님이 자녀를 줄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태어남과 인간의 죽는 것. 다시 말해서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행하는 모든 일들에는 인간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모든 일을 통제하시고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움직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죽을 때가 있고 또 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또 심을 때가 있고 심는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이 심을 때가 있고 심는 것을 뽑을 때가 있다라는 말은 예를 들어서 포도원을 심지 않습니까? 포도밭에 포도원에 포도를 심습니다. 그리고 이 포도를 막 땁니다. 그러나 이 포도를 한 30년쯤 따면 이제 포도나무가 늙어가지고 열매를 잘 맺지 않습니다. 그 유용성이 다 다한 거예요. 그러면 포도를 다시 뽑아냅니다. 이처럼 이것은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는 것을 뽑을 때가 있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서 시작할 때와 끝날 때가 있다. 그리고 그 인생 가운데 모든 그것을 시작할 때와 끝나는 것을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통제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14가지의 서로 반대되는 대조되는 이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읽어요. 시작!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계속 인생에 살아날 때와 죽을 때, 여기도 죽일 때와 치료할 때, 또 건축할 때와 헐 때와 세울 때, 이것은 우리 인간이 어떤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집을 잘 짓습니다. 집을 잘 짓고 잘 가꿉니다. 그러나 그 지난 그 3, 4년 전에 부동산 한파로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 그렇게 호화롭게 잘 가꾸던 집들을 어쩔 수 없이 기브업 해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포기할 때가 있어요. 그 말이에요. 어떤 때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모아가지고 건축을 합니다. 여러분의 명예를 쌓습니다. 여러분의 물질을 쌓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때가 되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때가 오매 여러분이 그것을 감당할 수 없어서 그 세운 것을 포기할 때도 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4절을 보면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 왜 울 때가 있습니까? 인간이 울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앞에 갑자기 재난이 임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재벌가의 그 딸이 자살했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런 일이 실제로 한국에 있었지 않습니까? 최고의 재벌가의 딸이 미국에서 자살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재산이 많으면 뭐합니까? 그 부모는 슬픕니다. 내 사랑하는 딸을 잃어버렸다면 슬퍼하는 거예요. 저도 작년 1월 달에 제 딸이 시카고에서, 저희 딸이 시카고에서 대학을 다녔어요. 거기에서 그 저녁에 교통사고를 나가지고 혼수 상태에 빠졌을 때 정말 눈물이 그냥 막 자는 중에도 막 24시간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그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이와 같이 울 때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그와 같이 울 수밖에 없는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나기 때문에 울 때가 있습니다. 반면에 또 기쁠 때도 있어요. 기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좋은 일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가 대학에 합격하고, 저 같은 경우 그 딸이 잘 치료받고 금방 신속하게 하나님 은혜로 치료받고 생명을 구원하여 주시고 졸업도 잘하고 직장까지 갖게 되니까 또 웃을 때가 있지 않겠어요? 이처럼 인간이 우는 것과 웃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간섭하에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간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때에 따라서 내게 재난이 오면 울어야 되고 내게 기쁜 일이 있으면 웃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이 월드컵 4강에 이르렀을 때 온 국민이 막 열광했지 않습니까? 저희도 막 열광했습니다. 막 TV 앞에서 열광하고 너무 좋았어요. 온 국민이 춤출 때죠. 그러나 거기에 어떠한 국가적인 재난이 있다면은, 예를 들어서 6.25 사변과 같이, 또는 천안한 침몰 사건과 같이 그런 폭침이 있었다면, 아니면 뉴욕의 세계 월드 무역센터가 9.11에 의해서 그 알카에다 잔당에 의해서 비행기로 폭파되었을 때 우리는 정말 얼마나 참담한 심정이었습니까? 그때 저는 그랜드힐에서 평화장로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저희도 얼마 안 되지만 모아가지고 2,000불을 그 적십자사에 헌금했어요. 너무나 큰 재난이고 정말 저 불쌍한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주시옵소서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처럼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사건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린다라는 것은 고대 국가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 무엇으로 물리쳤어요? 물맷돌로 물리쳤잖아요. 돌을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권율 장군이 행주대첩에서 싸울 때 어떻게 이겼습니까? 활이 다 떨어지니까 돌로 성 위에서 던지고 뜨거운 물로 던져가지고, 이처럼 돌은 던져버린다는 것은 전쟁이 일어날 때이고, 그리고 돌을 다시 거둔다, 모은다는 것은 평화의 때입니다. 야곱이 유삼촌 나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봉사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때를 잃어가지고 나반의 얼굴이 안색이 좋지 않은 것을 보고 이제 야곱이 자기 고향으로 몰래 야밤 도중합니다. 7일 동안 나반이 쫓았어요. 그래가지고 야곱을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꿈에 나타나가지고, 나반아 나반아 야곱을 건들지 마라. 그를 해치지 말라. 그래가지고 야곱이 어쩔 수 없이 해칠 수 없어가지고 이제 그 라반이 야곱을 해치지 못해가지고 야곱과 라반이 서로 모아서 화해를 합니다. 언약을 맺습니다. 평화의 언약을 맺습니다. 그 기념으로 커다란 돌을 가져다가 크게 세우고, 그리고 돌 무더기를 쌓았어요. 그리고 이것은 너와 나와의 평화의 약속이다. 너는 내 딸들과 내 손주들을 잘 기르고 나는 너를 해치지 않겠다. 이와 같이 평화의 약속을 할 때 돌을 모으는 것입니다.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습니다. 또 안을 때가 있고 또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다. 여기에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다. 5절의 이 말씀은 부부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부부 간에 남편과 아내가 서로 포옹하고 서로 잠자리를 같이 할 때가 있고, 또 그러한 일을 멀리하고 서로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부 간에 살다 보면, 남녀 간에 살다 보면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 수도 있고, 때로는 서로 삐져가지고 멀리할 때도 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아가페의 사랑으로 감싸는 사람을 살아야 됩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내가 사랑하는 대상, 그 사람을 위한 사랑이에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그 아내를 위한 사랑을 하기 때문에 내 아내가 어떻게 해야 행복할까? 또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면 내 남편을 위한 사랑을 하기 때문에 내 남편을 어떻게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아가페의 사랑으로 부부가 서로 향하고 서로 사랑하면 거기에는 앉는 일을 멀리하는 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본받으면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면서 한평생을 의지하면서 아름답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 6절에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여기에 찾을 때가 있는데 무엇을 이라는 목적어가 없어요. 그것은 그냥 어떤 것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개개인의 여러분의 사건의 개개인에 어떤 사람은 명예를 말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을 말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책을 말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집을 말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집을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집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와 같이 개인적으로 어떤 것을 찾을 때도 있고 잃을 때도 있고 또 어떤 것을 지킬 때도 있고 그것을 버릴 때도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 명예가 좋다고 생각해서 그 한평생 그것만을 얻으려고 그것만을 목적으로 알고 살아왔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그 명예가 오히려 자기를 어렵게 하고 자기가 어떤 망신스러운 일을 당할 때 오히려 자기를 더 창피하게 만들어서 그 명예를 버려버리는 때도 있죠. 이처럼 인간의 모든 일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마를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다. 이것은 옷을 찢는 거예요. 옷을 찢는 것은 성경에 보면 슬픔의 표시입니다. 재난이 임했을 때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으면서 통곡을 합니다. 이것은 극심한 슬픔의 때입니다. 그러면 그 반대로 꿰맬 때는 다시 그 슬픔이 다 극복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이제 평화로워졌을 때 그 찢어진 옷을 다시 꿰매가지고 입게 되는 것이죠. 잠잠할 때 슬픔이 극심의 극도화에 치밀어 올 때 극도의 슬픔을 맞이할 때 우리는 말을 잃어버립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정말 극도의 슬픔에 잠기면 극도의 고난에 잠기면 말할 힘조차 없어요. 말하고 싶은 욕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잠잠합니다. 이것은 슬퍼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말할 때가 있을 때는 자기에게 기쁨이 있을 때 아주 좋은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말하고 싶어서 정말 입을 가만히 놔둘 수가 없죠. 이처럼 우리 인생에는 슬퍼할 때가 있고 또 기뻐할 때가 있는데 그것을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건에 따라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용해 주시는 때에 따라서 슬픔이 오면 우리는 슬퍼해야 되고 기쁨이 오면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8절에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한때는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이 헤어지고 나면 왜 이렇게 원수가 되는지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은 내가 사랑하기로 선택한 그 사람을 위한 사랑이기 때문에 헤어진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진실로 그를 위한 사랑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랑, 사랑할 때는 좋아하고 헤어질 때는 미워하는 사랑은 그것은 에로스의 사랑입니다. 에로스의 사랑은 자기의 욕심을 추구하는 사랑,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사랑할 때 좋을 때는 막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헤어지고 나니까 자기의 추구하는 자기의 뜻대로 안 되니까 상대방이 밉고 상대방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이 저급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에로스의 사랑으로 한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고 설령 그 사람과 헤어졌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축복하고 그 사람을 위한 그와 같은 기도를 우리는 드려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가 있는데 죄인인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면서 날마다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9절에 솔로몬은 말합니다. 9절은 중요해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9절 시작. 일하는 자가 그의 속으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그래서 일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이 명예를 쌓고 돈을 쌓고 또 커다란 집을 짓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노력한 것이 바로 숲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모르는 인간은 그가 수고한 모든 수고가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래서 여기서 또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에 중요함이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함받고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시면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통제하십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통제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주장하시고 여러분을 가이드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어떠한 길을 살아갈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한 사람에게는 어떠한 고난이나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은 원하시는 방향대로 가기 때문에 어떠한 사건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함께 거래해야 됩니다. 결국은 예수를 잘 믿어야만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이 올 때, 슬픔이 올 때, 또 기쁨이 올 때, 기쁘거나 슬프거나 그 어떠한 때가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성공적으로 아름다운 생애를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런데 그것이 다 헛되도다. 왜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저들이 모르고 자기가 죽을 줄도 모르고 죽으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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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전에도 얘기했지만 어느 간호사가 필리핀 간호사가 아주 리타이어를 62세에 정해놓고 미리 집회이면 다 했어요. 필리핀에도 막 별장도 지어놨어요. 그리고 이제 오호라 즐기자라고 하면서 필리핀도 갔다 오고 갔다더니 6개월 만에 폐암 말기로 판정받아서 그냥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이게 바로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정해주신 때가 그때인데 그때를 모르는 인간은 그냥 평생 동안 막 돈을 모아가지고 집 페이먼 페이오프하고 그리고 이제 살아보자 하는데 그냥 죽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 성경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가 그렇죠. 어느 해 소출이 너무 많았습니다. 다른 해보다 더 많았어요. 그래서 곡간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배를 두들기면서 말합니다. 오호라, 내가 커다랗게 곡간을 새로 짓고 거기에 이 풍성한 소출을 거기에 모아두고 이제 내 영혼아 먹고 즐기자. 여러 해 동안 나는 먹고 즐길 수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춤추며 노래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날 밤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날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취하여 가리니 내 모든 소득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어리석은 자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도 모르고 그냥 맨날 일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이 전도서 2장에 그렇게 말했잖아요. 죄인들에게는 노고를 더하사 일하는 복을 더하사 많이 쌓게 한다. 그리고는 막상 그것을 자기가 사용하려고 할 때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그것을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어버린다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강의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솔로몬은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1절입니다. 11절은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봐요. 11절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셨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신 것을 놓치면 안 돼요. 한번 여러분의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저희가 첫째 아이는 한국에서 낳았기 때문에 그 태어나는 장면을 볼 수 없었어요. 그리고 둘째 아이는 미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주 그 입회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 집사람 애기 낳을 때 우리 아들의 그 태어나는 모습을 봤는데 정말 놀 끔찍했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그 아이가 태어날 때 막 그 고통스러운 모습. 그렇지만 이 아이는 나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아이로서 성장하는 기간은 딱 한 번뿐이에요. 그러면 엄마나 아빠는 이 아이에게 눈을 맞추고 이 아이하고 웃으면서 이 아이에게 젖꼭지를 물리고 그리고 이 아이와 함께 동행하면서 아이가 자라는 동안 함께 기뻐해야 돼요. 그것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 시기마다 아름답게 때를 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10대가 되면 또 10대로서 그 아이와 함께 놀아주고 또 그 아이의 또 교육을 해서 또 이 좋은 그 문화적인 탐방을 위해서 어디 박물관에 탐방도 하며 이와 같이 좋게 놀아야 돼. 이것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하나님은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10대는 10대로서의 아름답게, 20대는 20대로서의 아름답게, 30대는 30대로서의 아름답게, 40대는 40대로서의 아름답게, 50대는 50대로서의 아름답게. 지금 여러분의 세대가 몇 세대입니까? 그 시기를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현재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기도하면서 남편과 사랑으로 내 자녀들과 아름답게 가정을 이끌어가면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런데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그 영혼성이 파괴되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아직도 영혼성이 없습니다. 영혼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에는 물질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물질뿐인 그 사람들의 마음에는 영혼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돈에만 집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만드신 자기 자녀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자기의 남편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자기의 아내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그냥 돈에 빠져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다가 돈이 있고 또 명예가 있으면 자기 아내를 놓아주고 다른 여자에게 가고 자기 아들을 관리하지 않고 이것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만드신 그것을 사람들은 물질 때문에 몰라요. 영혼성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집니다. 예수의 보혈로 여러분의 죄악으로 물든 영혼이 다시 깨어지고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거하게 됩니다. 이 성령의 충만이 거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예수로 새로 태어나게 된다. 그때 우리에게 비로소 영원성이 있습니다. 결국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는데 그 아름다움을 즐기며 살 수 있는 것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는 영혼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저 천국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이렇게 얼마 안 돼도 제가 기쁨으로 이 교회를 하는 거는 나에게는 천국이 있고 제가 지금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매일 각 가정을 방문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복음의 원복음, 원 형태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하셨어요. 지금 그것을 사람들이 안 하는 게 문제죠. 근데 저희 교회가 너무 약하니까 저는 사람을 데려오기 위해서 가정을 방문하고 문을 두들기고 예수를 전도하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고 사탄 마귀 권세가 물러가도록 속으로 막 기도하면서 다녀요.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보상해 줄 거예요. 예수님이 보상해 줄 겁니다. 기쁨으로 맞이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제 얼굴을 다 햇볕에 태워버리기로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저를 정말 그 어떤 목사보다도 아름답다고 하실 거예요. 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지금 바쳐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바로 영혼을 사모하는 예수를 믿어야만이 진정으로 그 사람이 행복합니다. 우리는 똑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리는 영혼으로 가는 영혼의 기차표를 가지고 있어요. 영혼의 구원열차를 타고 있어요.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천국이 이미 예정되어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간 날입니다. 그냥 기다리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따라서 사는 동안 즐겨야 돼요. 40대는 40대로서 50대는 50대로서 열심히 열심히 자기 일 충성히 하고 하나님 잘 믿고 그리고 기쁨이 오면 기뻐하고 슬픈 일이 오면 하나님 이 슬픔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이겨나가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60대 70대 80대가 되면 그때 가서 아이고 나 더 살고 싶은데 그 사람은 잘못 믿은 사람이에요. 70대 80대 되면 천국을 상상해야죠.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저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진 저 예루살렘 성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일까. 나를 위해서 내가 평생 동안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기도했으니까 또 복음을 전하고 말씀대로 실천했으니까 우리 주님이 나를 영접하실 때인데 나를 위해서 어떤 집을 만들어 놓았을까. 그리고 저 아름다운 황금으로 이 깔려진 황금길 거기에 또 생명수가 가운데 흐르고 열두 나무에 그 생명나무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 이 땅의 지구의 그 아름다운 모든 모습은 천국의 그림자예요. 천국의 원래의 아름다움이 있고 그 천국을 본떠서 만든 것이 이 지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구상의 아름다운 지금 지구가 그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피조물도 자연도 같이 타락해서 원래의 아름다움이 조금 없어졌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봐야 됩니다.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고 저 요세미트의 그 깊은 골짜기를 보고 그리고 저 나구나 비치나 저 말리부 비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그리고 또 사막도 보고 이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천국은 어떻게 생겼을까? 이거보다 훨씬 좋을 텐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오은이 원선인 그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를 주시고 그의 백성들을 자녀로 삼으시고 그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이 영원토록 살기 위해서 디자인한 그 천국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이 상상하시는 분이 정말 그리스도인이에요. 70, 80, 90 먹으면 그 상상해야 돼요. 그리고 야 내가 언제 갈까 전율하는 가슴으로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죽을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내 가슴에 가슴이 점점 더 전율하고 흥분이 돼야 되죠.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그러기 위해서는 젊은 시절부터 기도 많이 하세요. 성령으로 살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과 더불어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제가 이렇게 교회 우리 가족 뭐 네 명이 한다고 하니까 그런 교회에 누가 모이겠느냐 그래서 너는 틀렸다. 지금 성령으로 함께하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내가 감당할 일이 네 명으로 평생 가라고 하면 그렇게 가야죠. 제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또 태워주시는 거고. 그러니까 아니 안 된다고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숫자를 초월합니다. 돈을 초월합니다. 환경을 초월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그냥 기뻐요. 예수님 믿는 것이 너무 기뻐요. 그 가정에 여호와 샬롬의 복이 임합니다. 샬롬의 복이라는 거는요, 전체적인 복. 여러분의 첫째, 영혼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건강하고 또 육신이 건강합니다. 질병이 임하지 않아요. 그런 가정에게는 질병이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니까. 그리고 범사가 다 잘 돼요. 범사가.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더불어서 살아야 이 땅에서 아름답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자는 12절과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과 13절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를 믿고 구원 받은 사람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사는 동안에 기뻐하다. 그 선을 행하다. 여기에 선을 행하다는 말은 뭐 도덕적으로 뭐 착한 일을 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을 즐겨라, 즐겨라. 예수 믿고 그냥 즐기라는 거예요. 여행도 때때로는 가야 됩니다. 맛있는 것도 가족과 함께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즐기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영생의 구원의 선물을 주셨어요. 그러니 뭘 더 이상 우리가 바랄 수 있겠어요? 우리의 삶은 즐기는 삶.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최고의 선물이다. 그리고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하나님께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에게 먹는 것을 공급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하여 주심으로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과 그리고 마시는 것과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는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4절도 중요합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신 줄을 내가 알았노라.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인간이 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더한 것을 인간이 줄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줄인 것을 사람들이 더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준 스케줄에 따라서, 하나님이 정해준 때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와 반면에서 인간은 찰나적이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없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영원성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만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물질을 모으고 그것으로 먹고 살고 그것으로 최고의 행복을 누리려 하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 그의 생명이 닿을 때 그들은 허무하게 한짐의 흙으로 쓸쓸하게 죽음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은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냐는 것입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15절 시작.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에게는 과거가 없다. 미래도 없다. 영원한 현재이시다.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예요. 왜냐하면 과거를 지금 보듯이 그냥 보시는 분이에요. 미래를 지금 보듯이 그냥 보시는 분이에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옛적에 있던 것을 다시 찾으십니까?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니라 라고 했는데 이것은 심판과 견주어서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기 위해서 과거를 보신다.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신다. 예를 들어서 지금 비행기가 만약에 그 추락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찾는 게 무엇입니까? 비행기에 장착되어진 블랙박스죠. 왜 블랙박스를 찾습니까? 블랙박스만 회수하게 되면 거기에 조종사가 무슨 말을 했는지 또 어떠한 기기를 움직였는지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원인을 규명할 수가 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의 과거를 다 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천국인데 그 천국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무슨 일이 있느냐? 하늘의 크고 흰 보좌가 나타납니다. 거기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자로서 앉아계십니다. 그의 눈은 불꽃같이 타오릅니다. 그 불꽃같이 타오르는 그 심판자 앞에 모든 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나 의인이나 할 것이 다 부활하여 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그 예수님의 옆에 무슨 책이 있느냐? 행위의 책이 있다고 했어요. 행위의 책. 이 행위의 책은 비행기의 블랙박스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생각을 했는지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 행위의 책 앞에 의로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없는 사람, 그 옆에 또 하나의 생명책이 있는데 거기에 예수를 믿음으로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는 사람은 행위의 책에 의해서 심판을 받고 다 영원히 타는 지옥불 속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믿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여러분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지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그 삶의 행위도 역시 행위의 책에 기록되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름답게 기록되어져야 되겠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매일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삶, 우리 천국에 들어갈 것은 기도하는 것과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성도의 기도는 향이 되어서 하나님께 올라가고 하나님이 흠향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여러분이 평생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 그 기도는 다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그리고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리고 사랑은 영원히 천국에서도 유지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도 함께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열심히 기도하는 것, 그리고 열심히 선을 행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 천국이 주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오늘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게 주어지신 환경 속에서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더 읽으시고 그리고 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남가주 평화장로교회에서는 기도의 프레임을 강의합니다. 기도를 우리가 그냥 기도하라면 못해요. 기도하라고 하면 두려워하고 오분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기도의 프레임에 따라서 기도를 어떻게 할까 요소 요소를 다 정해놓고 내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면서 나의 죄를 다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이 머리에 가시면을 쓰시고 피를 흘리셨잖아요. 그러면 나의 생각하는 죄, 나의 내 안에 있는 모든 가증스러운 것들, 그리고 교만한 생각들, 내 브레인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예수의 보혈로 씻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두 손의 못을 박히셨지 않습니까? 이 손은 항상 사람을 비판하고 심판하고 막 저주하고 나를 높이고 다른 사람을 낮추는 데 쓰는데 그것을 막 회개하는 거예요. 두 발의 못을 박히시고 흘려주신 보혈의 피로 아버지 내가 막 죄를 짓는데 달려갔던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뭐 이러한 죄가 있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모델,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모델,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의 모델,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의 모델, 이 네 개의 모델을 가지고 그것을 분석해서 그것대로 기도를 하다 보면 저 같은 경우에 쉼 없이 성령으로 기도하다 보면 1시간 반이에요. 이거를 좀 더 빨리 하면 1시간. 그래서 평신도가 1시간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기도는 성령으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내 목소리에 막 그 내 목소리가 막 물 흐르듯이 지금도 제가 지금 성령으로 말하는 거예요. 제 목소리가 성령으로 역사할 때는 물 흐르듯이 들어가거든요. 부드럽고 즐겁게 들려요. 자기가 기도할 때 자기 목소리가 막 즐겁고 기쁘게 들리다 보면 기도가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계속적으로 하게 돼요. 뒤에 만약에 시간이 많이 있다면 어떤 때는 3시간도 기도를 하게 됩니다. 7시간도 해본 적이 있어요. 10시간도 합니다. 하루에 10분도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의 프레임대로 성령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배우시길 바랍니다. 금요기도에 꼭 나오셔서 이 성령으로 하는 기도를 배우시고 그리고 이 땅을 승리하며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시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남가주 평화장로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 능력 충만, 권능 충만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으며 아버지 저희가 더욱 성장함에 따라서 이 시대에 21세기의 세상을 향하여 빛을 발하는 교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아낌없이 전하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에 바로 선 교회,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